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저희 교회가 교회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12월 달이 돼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 어저께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믿음으로 볼 때에 그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사건에 여러 면이 있어요. 그저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 하신 말로 간단히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여러 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질문 속에 답이 있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렇죠?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더불어 누가는 사도의 행전도 함께 썼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가면 누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고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래서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다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복음 사역을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각하라 불리었던 데오빌로,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죠.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보내기 위해 누가복음과 더불어 사도행전을 썼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마치 역사를 기록한 듯이 이 복음서를 썼어요. 사도행전까지 역사를 기록하듯 모든 자료들 그리고 증언들을 모아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지만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다 조금씩 관점이 달라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 그 공간복음 안에서도 누가복음은 좀 다른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사건을 기록하실 때에 누가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당시의 역사적 사실,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이사가 누구였느냐? 가이사는 누구죠? 황제였죠. 시저를 얘기하는 거죠. 황제였던 아구스도라는 자가 통치했을 때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민족들에게 호적을 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지금으로 하면 인구조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 전체 로마권에 있던 그 모든 민족들은 아구스도가 통치했지만 유대 지방은 그 가운데 특별히 수리아 지역의 관할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수리아가 더 큰 관할이었고 그 안에 유대 지방이 있었는데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구레뇨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3장으로 가면 또 다른 이름들이 나와요. 로마 황제와 유다 총독의 이름이 바뀝니다. 즉 역사가 또 바뀌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구스도 황제가 오래 못 가고요. 누가복음 3장으로 가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디베료라는 황제가 통치하게 되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서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방의 총독이 된 것을 알려주세요. 또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가보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유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가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 모든 백성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도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해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이미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를 베고 있었고요.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해산의 날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알려주세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상 역사로는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호적이 이루어졌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 명을 따라 오게 되고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시지만 만세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때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역사를 부르는 영어 이름이 있죠. History, 그분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분의 역사 속에서는 그분의 계획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이제 때가 참으로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체적인 구원 역사만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나고 언제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구원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것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로마 황제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기 나라의 영광을 위해 호적을 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그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다. 후에 빌라도 총독의 결정과 죄인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죠. 죄인들의 손에 빌라도가 넘겨줬지만 결국 이 모든 작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부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고 더욱 심판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잠시 내버려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죄가 차게 하셔서 심판으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구원하신 성도들은 이 모든 과정,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천국 영광에는 분명히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의 끝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끝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끝까지 지키고 다 구원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고요. 사단의 백성들은 다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비록 그 전에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어떤 모습, 어떤 형편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 천국으로 모으시는 복된 사건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며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제 가이사의 명을 따라서 아니 하나님의 크신 작정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요셉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자신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게 돼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룻기에 가면 이제 나오미의 가문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다윗의 가문이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돼요. 베들레헴의 말의 뜻이 뭐죠? 빵의 집, 떡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기근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떡의 집으로 들어와서 다시 회복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때 보아스의 아들로 누가 태어나죠? 오벳이라는 자가 태어나요. 그리고 오벳의 아들로 누가 태어나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태어나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다윗의 가문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도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으로 가면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하였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24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인 처녀일 때에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였고 천사가 이를 요셉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조용히 데리고 왔고 이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동안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을 낳게 돼요. 누가 보면 2장 6절에서 7절,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거기 있을 그때라는 언제, 어디에 있는다는 뜻이죠? 베들레헴에 거하고 있었을 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베들레헴에 얼마나 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마리아가 잉태하여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서 해산하였던 것만을 알려주고 있고요. 얼마 동안을 그 베들레헴 머물고 있었는지는 알수 없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세상에 이 복음을 공격하는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만삭이 된 상태에서 갈릴레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갈수 있느냐.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는 보통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해산하게 되어서 방을 찾으러 막 구하러 다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만삭이 되어서도 올수 있죠. 뭐 나귀를 타고도 올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단지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다고만 말씀하고 있고요. 얼마 동안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는지는 알려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서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 있죠? 영어로는 인으로 되어 있어요. 인. 우리가 뭐 day in 해서 호텔로 표현할 때 i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뭐 호텔이나 여관이라는 뜻보다는 손님을 위한 방. 성경에는 객실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즉, 당시 이스라엘의 각 집에 손님을 위해 내어줄 방. 그런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인으로 번역되어 있는, 여관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누가복음 22장에도 똑같이 쓰여지는데 이렇게 쓰여집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 한집 주인에게 가서 객실을 마련하게 하죠. 여기서는 여관방이 아니에요. 자기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손님을 위한 방. 여기서 객실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의 여관, 인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12절을 보면 그 객실이 큰 다락방으로 나와요. 즉, 한 가정집에 손님을 위해 마련한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게스트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뭐 여관이 있어서 그 여관들이 다 차서 방이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베들레헴의 호적을 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왔기 때문에 친척들의 집이나 베들레헴에 사는 이들의 집의 방들이 다 찼기 때문에 그 방에 머무를 곳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마구간 같은 가축들을 둔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볼수 있죠. 거기에 거하며 아기를 낳았고 그 가축들의 구유, 먹이통에 아기 예수님을 누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지방은 어떤 주석을 보면은요, 거의 모든 집에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축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렇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이 주업이었죠. 그래서 각 집에 가축들의 우리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먼저 온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이 세상 왕의 권세 아래에서 그것도 너무나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사람이 지낼 곳이 없어서 그분을 위한 방 하나가 없어서 동물들이 거하는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그것도 태어나시자마자 그분을 누일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먹을 음식을 넣는 큰 통인 구유에 누이십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실까요? 오늘 보면 7절의 가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라. There is no room for him.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으십니다. 어느 집도 자기들의 방을 내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There was no room for them. There was no room for Jesus in this world.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곳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기독교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화려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큰 영광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고 또 화려하고 세상 영광 속에 있는 것을 따라가게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영광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습니다. 세상 영광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사람이 되어 태어나실 때부터 이러하셨고요. 아니, 죽으실 때까지 이러할 것입니다. 낮아지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리고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이 나실 때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의 복음을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사랑을 이 세상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세상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지으신 백성들이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버리고 죽이고 잊고 무시하고 살아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이 온갖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로 가득 차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There's no room for Jesus in sinner's heart.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곳이 계신가요? 주님이 계시죠.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신다고 하셨죠.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실 곳이 없으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기 생명까지 바쳐 새로운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주님을 잊고 버리고 계실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바빠서 세상에서 찾고 구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삶의 주와 왕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나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정작 거하실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에게 이러하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신 형제 자매들이 거할 곳은 우리 안에 더더욱 없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There is no room for Jesus.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합당한 말씀이 아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왜 복음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부터 보여주실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있을 곳을 내어주지 않는 이 죄악 세상에 오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소망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기 위해 오셨는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거기에 비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 오시는 것조차도 낮아지시는 건데 거기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우리 죄를 지고 심판받으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것. 우리가 이 낮아짐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는데 아무 힘도 없는 아기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마리아에게서 그 모든 영양분을 드시며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의존하시는 모습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뿐 아니라 태어나실 때에는 거하실 방이 없어서 동물들이 거하는 곳에서 태어나 그들의 먹이통에 누이십니다. 아니, 그 이후에는 좀 높아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욱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세상 죄인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미움과 핍박을 받으시며 결국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 심판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전히 드러내 알려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었고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신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이 생겨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의 비밀은 십자가 사랑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앞에서 우리의 낮아지는 그 어떤 현실을 불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록 낮아지고 낮아진다고 해도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옥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함을 회복하며 인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곳이 없으신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더욱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에 함께 따라오는 삶이 있죠.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몸된 교회, 그리고 형제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십자가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들까지도 이 땅에 다 집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십니다.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오늘 본문에 머리 둘 곳이 있을 곳이 없으시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그 머리 둘 곳 없으신 예수님의 삶이 태어나실 때부터 있을 곳이 없으신 삶으로 시작돼요. 결국은 그 머리를 뉘지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있을 곳이 없으신 삶,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삶을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세상은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며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오늘 본문의 그런 장면들도 너무나 이쁘게 만들어서 장식하고 카드나 엽서에도 그림을 그리고 서로 선물을 나누며 축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리 이쁘고 화려하고 죄인들이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즐거워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애통하고 회개해야 할 모습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괴로워서 버려야 할 모습입니다. 정말 있을 곳이 없어서 냄새나는 가축의 우리에서 태어나고 그 가축의 먹이통에 그 머리를 누이시는 비천하고 초라하고 낮은 모습의 구원자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기쁘고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 너무나 창피했고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이 예수님께 그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영광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세상적인 회복과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있을 곳이 없는 모습으로 나시고 이 땅에 머리 둘 것도 없는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저런 메시아는 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버린 거예요. 아니, 너무나 화가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런 하나님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9장에 길 가실 때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은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 세상에서는 있을 곳이 없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는지를 알게 되면 다 예수님 버리고요, 부인하고 화가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는 삶을 원하여 살아갈 거예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멀리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실제로요,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 왕으로 섬기겠다고 따라가겠다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걸림돌이 있었어요. 뭐가 걸림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들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막아서고 부인하고 다 버리고 도망치기까지 했죠. 우리는 어떤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걸림돌인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인지를 돌아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비록 낮아지는 길이라고 해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 길을 참고 인내하며 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형제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뭐가 되시기 위해, 세상에서 영광을 좀 드러내기 위해 하신 적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서 가축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기까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머리 들 곳도 없는 나그네 삶을 사시기까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기꺼이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우리 죄를 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자리에까지,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낮아지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기꺼이 자원하여 즐겨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너무나 놀라운 크신 사랑이 드러나 있었죠. 그리고 이로써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알려주시는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도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있을 곳이 없는 삶으로,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으로 또한 증거하신 것입니다. 쇠하거나 망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요. 우리도 그저 이 땅에서 머리둘 것 없고 있을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의 나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실 때부터 있을 곳이 없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는 잠시 나그네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그네기 때문에 곧 하늘 본향에 돌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원토록 있을 곳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기쁘게 인내하며 오히려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거할 본향이 없음을 깨닫고 천국을 바라보며 어떠한 낮아짐 속에서도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처럼 기쁘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원하여 낮아지기까지 형제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세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속히 회복하여 겸손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분명히 거하시는데 우리가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회복되어 예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이 주신 형제 자매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까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있을 곳이 없으시고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이셨지만 이제는 영원토록 계실 곳 영원토록 머리 둘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들어가셨고 우리도 곧 그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쉼을 얻고 살아갈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거할 곳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머리를 두고 쉴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기쁘게 인내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을 곳이 없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실 때부터 있을 곳이 없으신 삶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삶,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머리를 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지시고 천국에서 우리로 영원히 쉬고 거하며 머리를 두고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 지치고 고나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여정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의 낮아짐을 인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쉴 곳, 주님 품 안에서 머리를 두고 거할 곳인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고, 이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122,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